지난주에 우리는 선의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 선 자체로서 우리들의 모든 선의 기준이 된다. 또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고 그 원리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놓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 심성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부패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이 하나의 큰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행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드러나게 그렇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 계명이 있으면 그 어떤 윤리 규범들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잘 지키면서 가르쳐야지, 지키지 않고 말로만 가르친다면 하나님께 합당치를 않고 그것은 이제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윤리가 동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원칙과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1절부터는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너희가 받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사실은, 또 형제들을 욕하는 모습도 사실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다. 또 맹세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명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4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우리들의 선한 모습과 우리들의 이런 행실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과 우리들이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담이 먼저 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늘 그렇게 부담스럽기만 한 건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인조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인조이하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인데. 병이 들어서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무엇 때문에 기쁜가? 이런 점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겠으며, 그럼 그 의미는 과연 뭔지 한번 이것을 쭉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과 성도의 기쁨은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쁨이라는 것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본질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과 성도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첫 걸음을 뗀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공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서 어릴 적부터 이 믿음의 기초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 건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다 선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 창조된 목적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잘 유지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영광이 다 달라요. 그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천하 만물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찬송하고 또 그것을 불러 아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사람의 모습도 역시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 그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갖는 이 기쁨은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기쁨.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조이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행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그것을 즐긴다고 하는 성도의 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이 생기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뭔가 어떤 것이 좋아지면, 좋은 것이 주어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최종인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수한 학생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뭘할 건가? 좋은 변호사가 될 겁니다. 좋은 로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다? 좋은 연봉을 받는 곳에 잘 취직을 하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최종 가치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소망과 기도가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가 없다면 그것이 최종 가치고, 만약에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삶의 속성에 좋은 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얼마 가지 않으면 그러면 또다시 내려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다시 올라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허무가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찾아오는 기쁨, 찾아오는 행복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해지면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음을나게 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꼭 기억하고 여기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디에 내가 의미를 두고 있겠는가?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의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의 모습은 뭔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5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장기를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몸에 뭐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다 절개해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이제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책인데,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이분이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내용을 보면 무신론자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각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말하기를 역사의 진로를 몇 가지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지혁명이 있습니다. 인지혁명은 언제 왔느냐 하면 사람의 이 역사 속에서 갑자기 이 어떤 지식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폭발하듯이 성장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왜 원시 동굴 벽화 같은 거를 보잖아요. 원시인들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고 문자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그럴 때가 이제 사람의 인지가 혁명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이전의 모습은 동물 같았다 그런다면 이제는 뭔가 사람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정보의 전환이 이제 생기게 되고 문명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냥을 하면서 다니니까 이게 생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착을 하는데 농사를 짓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도가 생기면서 사람들 속에서 네트워크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게 화폐 또는 정치 또는 종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사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집된 힘이 나타나면서 제국이 나타나고 전쟁이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온 것이 과학혁명입니다. 이제 기술이 사람들 속에 엄습해 들어오고 기술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막 잠겨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그저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저 객관적인 자료의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이 고용되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는 오래 살게 되고 원하면 영원히 더 살게 되고 거의 사람이 기계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회가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한 역사학자가 이 전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과연 잘한 건가? 우리가 이룬 이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잘한 건가? 이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에 들어가서 완전히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있고 사람들이 마치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바꾸다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사람이 로봇처럼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회가 정말 잘하는 건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계만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 기계들 속에 무슨 종교와 생각이 있겠어요? 그저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기계가 다 뒤덮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계는 존재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인간 사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던 건가? 최종적인 모습에서 과연 우리의 최종적인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뭐를 찾고 있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변화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이후에는 구원을 지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타락 전에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영생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가치고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저의 믿음이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은 믿음의 확실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영원한 신비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인간화시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도들, 이 과학의 모든 시도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와 생각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들더라도 고통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들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세상 속에서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한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뭔가 우리들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결국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지도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는 세상의 종말은 오고 세상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의 종말과 호모 사피엔스의 엔딩 포인트가 거기에서 올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과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행복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면 뭔가 주어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쉬고 또 나가서 일하고 늘 그런 루틴 속에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샐러리를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연말이 돼서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저런 실적들이 좋아서 우리가 이익을 좀 배분하게 돼서 주주들하고 직원들에게 보너스가 오게 됐습니다. 생각지 않은 보너스가 오면은 그게 기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것, 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대치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것,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거룩케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가 있는가? 그 기쁨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언가? 기쁨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빛이 있고 소금이 있어요.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빛을 뭐에다 씌워서 가리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느니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내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기쁨의 의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 기독교 쾌락주의에서 얘기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일대학교의 신학부에 있는 그 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기쁨의 신학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그런 자신의 견해를 기쁨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분은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기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지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난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조이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담긴 의미가 선행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의 유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마라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전령을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메신저가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그 긴 거리를 달려갑니다. 나중에는 숨이 차서 마지막 숨을 쉬면서 죽을 때까지 숨이 차서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그 벅차오르는 기쁨,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듣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전에 대한 보장이 오고 날 듯이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달려가는 이 벅찬 가슴이 바로 뭐냐면 선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선행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이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어떤 유형의 그 많은 기쁨과 쾌락보다도 여러분들 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선행으로 드러나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